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개의 태풍이 지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지방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해가 컸습니다. 망연자실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에 태풍이 두 개를 그냥 연거푸 지나가는 것도 이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또 태풍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손길이 늘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1절을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다시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끝나는 것입니다. 가인도 예배는 드렸죠. 그런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배를 드렸죠. 헌금까지 드렸죠. 그러나 잘못된 예배와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것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무속신앙과 이 기독교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무속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돈을 주고 복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을 누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딱 봐도 아주 심플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풀리려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었다면 인간과 인간끼리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변화와 축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첫 번째 하는 행동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도로 걸어간다는 뜻인데 그는 또한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공의는 사람들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뜻을 실천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이 보는 어떤 괜찮은 수준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위기를 많이 넘겼지만, 사나운 세상에 살았지만 다윗은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든 음모와 흉계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착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 욕을 하니까 나도 욕을 한다. 다 사기치고 사는데 뭐 나라고 안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두 번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반격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상적인 정의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입술을 깨물고 이를 악물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를 행하려고 옳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제대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누가 하나님의 교제권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까? 둘째는 언어가 깨끗해야 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대적뿐 아니라 이웃과 친구에게 대해서도 항상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 이 리트머스 시험지는 자신의 하루 언어 생활을 옛날에 영희의 일기처럼 저녁도 한번 쫙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 말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이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요새 영성지수가 떨어져 있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아, 그놈은 뭐 욕을 먹어도 싸다. 욕을 먹어도 싼데 여러분이 꼭 그걸 할 필요는 없죠. 중요한 것은 나의 영성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내 언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자신의 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입술에 힘을 주셨습니까? 이 말을 가지고 남을 험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비방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 사람 비방한 적 없어요. 99% 시기했기 때문이고 질투하기 때문이고 이미 미운 놈이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 사람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비방하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라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나라 욕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그 이웃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 욕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2절에서도 보면은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쓰인 이 원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쓰는 원어랑 똑같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처럼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으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진리가 오토파일럿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에 물들어 있으면 그냥 시키지 않아도 거짓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기특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다고 해서 함부로 거짓을 말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거짓된 말을 하면 거짓의 영이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혀를 잘못 써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남이 여러분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이 싫다면 여러분도 뒤에서 남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제게 우리 교회 스태프에 대해서 한참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뒤에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찼습니다. 저한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분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 뒤에서 말 많이 듣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아휴, 이분이 자기 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욕하는지를 알면 이렇게 편히 못 주무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험담한다는 것은 손가락질과 같은데요. 내가 한 손가락을 남한테 손가락질 하면 손가락 세 개는 나한테 돌아오고 있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뽑지 않고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너무 많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혀로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말을 가지고 남에게 덮어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진리를 가지고 막 사람을 갖다가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요즘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의 공유가 생긴 건 좋은데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언어의 거품을 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혀로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뜻도 있습니다. 저주는 그 사람이 망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탄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사람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판단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씩 말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입술을 고쳐야 됩니다. 언어가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못하겠으면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냥 입술을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참아야 되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운동도 처음엔 어렵지만 몸에 붙듯이 여러분 몸에 붙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입술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첩경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의 후손에게 축복이 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남을 비방하고 영적인 권위를 깨고 교회에 시험들게 하는 그런 언어를 끊어버리십시오. 저는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할 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여러분한테 임하지 못할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언어 몇 마디 서로 주고받고 있으면 금방 물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런 언어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랑 놀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놀면 돼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여러분이 비방하기 빌미를 주니까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하는 사람이 딱 얘기하지 못하게 이렇게 딱 장막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맞장구를 쳐주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주지 마십시오. 아 그래 뭐 이렇게 막 감탄하면서 이렇게 듣지 마세요. 우리가 거기에 힘을 실어주니까 그 나쁜 언어가 번지는 거죠. 저는 꼭 얘기합니다. 당신이 보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야 됩니다. 거룩한 언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가 누구를 멸시하는가는 여러분의 인생관을 결정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힘 있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크리스천들도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은근히 세상적인 힘과 돈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실체예요. 가치관이란 말이죠. 세상적인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Honor.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은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대상을 벤치마킹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영성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 2,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돈 있는 분인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고 보는 것은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 잘 사는 분도 많지만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순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분들을 오만한 세상의 돈 가진 권력자보다 훨씬 존경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돈과 권력을 조금 잡았다고 해서 오만해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영적으로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망령된 자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돈 좀 있다고 해서 힘 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천들이 눈길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자꾸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아부하고 잘 보이려 하고 부러워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힘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그가 겉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분을 존경하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서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한 헌신을 말합니다. 약속 깨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특히 하나님이랑 한 약속을 너무 자주 깨먹어요. 이게 언제 생각나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생각납니다. 광야로 들어오면 그때 생각나요. 자기가 공수표 남발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아마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공수표 남발했으면 완전히 신용불량으로 찍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수표를 남발했습니다. 그러나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면서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돈 문제가 깨끗해야 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자는 구약성경은 이렇게 고리대금 놓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지나친 이자를 받거나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꿔주는 이런 돈놀이하는 행위를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돈 문제 때문에 종속당하는 것을 주님은 애초에 차단해 놓으신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구약성경은 법 집행하는 자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깨끗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재판장의 판결, 이 깨끗한 사회정의 구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쭉 보면서 야,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영성의 테스트가 다르구나. 우리는 조금 기준이 굉장히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경 통독을 다섯 번 했대. 아, 저 사람이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는구나. 11조를 저렇게 많이 냈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보면 가장 쉽게 사람 신앙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아, 땡큐, 감사합니다. 감지덕지로 아, 그런 나이스한 좋은 교인들이 있다냐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영성시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LCS 끝난 분들의 이제 축복이죠. 위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새로운 교회에서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있는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LCS 끝냈으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할까? 성경 파노라마 끝냈으니까 얼마나 대단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핵심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저 친구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로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 대할 때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무시하나? 저 사람 평소 언어에서 얼마나 남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해주나? 얼마나 함부로 남을 비방하나? 이런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이고 얼핏 보면 가장 하찮은 것 같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매기는 우리의 영성 시험지라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걸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걸리면 목사도 애누리 없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고 3년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들도 좀 착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통신들보다 대단할 것으로. 그러나 여기에 딱 걸리면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3년 신학교? 너 돈 문제 깨끗해? 너 언어가 깨끗해? 우리 목회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죄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의 그릇된 언어 문제, 돈 문제, 사람을 대하는 문제가 지은 죄가 많거든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우리는 마치 출제의원의 그 핵심 의도를 모른 채 시험 공부, 변두리만 시험 공부한 학생과도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면 교회를 많이 하면 기뻐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결국 핵심은 매일매일의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너 돈 다루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으면 네가 직장 동료들과 어떤 말을 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너도 세상적인 힘 있는 사람들 존경하고 힘 없는 사람들 무시한다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졌으면 사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태풍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이 보니까 강화유리를 붙여놓은 데는 태풍의 끄떡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강화유리를 붙여놓으면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어떤 험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나운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느냐 가지고 불만이 많은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기도는 쌍방향 대화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공은 우리한테 넘겨져 와 있는데 하나님이 왜 축복하지 않느냐고 막 불만을 터뜨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내 삶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입니다. 영성이란 단순히 교회 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찬양 몇 곡절 따라 부르고 종교의식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은 여러분이 가장 세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 시험지는 직장생활이고 여러분의 아파트 반상회고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언어를 어떻게 하는가,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진실한 영성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돈 다루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것에서 예수의 향기가 배어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개혁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